미국에 정착한 한인들의 이야기, 나의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미 탈북자 지원회 회장 로베르토 홍 씨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한 변호사 사무실. 직장 상해보험 전문인 로베르토 홍은 경력 18년의 노련한 변호사다. 스페인어에도 능통해 찾는 이들이 많지만 오늘은 고객 상담보다 더 중요한 스케줄이 있다.
저 금방으로 갑시다. 네.
오케이. 그럼 전화가 와요. 하나 둘 셋.
그죠?
네. 김 목사님한테 온 거 있어요?
몇 개 하고 오기도 하고. 네. 그동안 좀 저 궁금했던 분들 김영순 씨도 전화해가지고. 네. 위에 애들 둘이 벌써 뭐 몇 살이나 됐다고 안 따라가려 한다고. 네. 그리고 그 막내는 이제 오고 싶어 해가지고. 네. 이제 김영순 씨가 일 때문에.
로베르토 홍 변호사는 12년째 재미 탈북자 지원회의 회장을 맡고 있다. 그가 주관하는 연례 행사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어릴 적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갔다가 미국으로 와서 변호사가 된 그가 처음 탈북자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07년. 미국 이민법원이 한국 국적 탈북자들의 망명 신청을 거부하고 추방 결정을 내리면서부터였다. 서류 작업을 도우러 나섰다가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한 해는 뭔가 중국에 갔다가 잡혀서 돌아왔대요. 그래서 감옥에서 한 몇 달을 있었대요. 그래서 제일 힘든 게 뭐냐? 때린 거 아니에요? 때린 거보다. 아니야. 때린 것도 힘들고 뭐고 뭐고 한테 제일인 거 아니야? 잠을 못 잤다는 거야. 어디서 잠을 못 자겠냐? 그게 아니래요. 그냥 왜 잠을 못 잤냐? 감옥에 벼룩이 뭐 이런 게 왔고 자꾸 물어뜯어왔고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잤다는 거 제대로. 뭐예요 이분들이? 같이 피출이 한국 사람들이야. 근데 같은 민족 사람들이 이렇게 서핑 당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와 함께 탈북자 지원 활동을 해온 김동진 목사. 이들은 탈북자들을 위한 법률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생활 속의 문제들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이분들이 겪어왔던 그런 것들이 정신적인 어떤 이런 고통 같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마지막 탈북하는 과정에서 가족들하고 같이 오다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불가피하게. 뭐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아들 하나가 이제 떨어뜨려 놓고 이 떨어진 상황에서 오게 되는데 뒤에서는 총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마지막 그 기억이 그거기 때문에 이것이 항상 트로마로 남아 있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타운 내에 일하고 계시는 그런 그 정신과 전문의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연결돼 가지고 서로가 개인적인 상담을 통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그것을 그 치료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 뭐 그런 것도 좀 프로그램으로 해왔었고요.
2년 정도는 만 명에 대해서 시위하고 뭐 패티션 그러고 나서는 커뮤니티를 알려야겠다. 그래서 타운홀 미팅 해갖고 뭐 이제 스피커 초청해서 얘네는 시초시 이렇게 힘들고 이런 사정을 많이 알리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얘네들의 이제 여기 살아가는 방법을 대조하겠다. 오케이? 해서 뭐 그때 매달마다 모여서 뭐 소셜 워커들이 영어 가르치는 거니 뭐 이런 컴퓨터 스키 이런 거를 했죠. 변사를 하면서 그래도 제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 그래도 된다고 보니까 재정적으로 인컴이 들어오니까 제 뭔가 모든 걸 도와주려면 뭐라고 그래요 제가 재정적으로 돈이 필요해요. 오케이. 그런 면허를 도움이 됐죠. 오케이?
행사를 할 때마다 장소 대여부터 음식 준비까지 모든 경비는 오롯이 그의 몫이었다. 때로는 형편이 어려운 탈북자 자녀의 레슨비를 내주기도 하고 대학생의 학비를 지원하고 운전면허 응시 비용까지 대주기도 했다. 돕고 싶은 마음 하나로 순전히 제 주머니를 털어가며 한 일이었지만 선이가 뜻밖의 상처로 돌아올 때도 있었다.
왜 도와주냐?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Curiosity? 질문이 많아 뒤에서. 얘가 why? 무슨 목적이냐? 왜냐? 목적은 항상 종교 아니면 정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humanistic 그게 몰라요. 맥스에서 가는 자는지. There is a humanism. Okay? Religion, 정치 외에도 humanism이라는 게 있고 morality라는 게 있어요. 딱 종교와 politics에 related 안 해도 그 자체로 okay? 그걸로 할 수가 있어요.
이만큼 할 수 있다면 뭔가 뒤에서 누군가가 서포트 할 것이다. 자기가 혼자 이거 할 수 없는 일로 네, 규모가 그 정도니까. 홍 교수님 아까 그 타고 다니는 차 얘기했죠. 네. 그 어떤 장갑은요. 한 10여 년 전에 중고로 산 차입니다. 네, 중고로 산 건데 SUV 차예요. 그 요새도 그런 게 있습니까? 안테나 왜 새 안테나 하나 쭉 올라간 거 있죠? 그거예요. 그거 타고 다니세요. 그리고 이 파킹할 때 이 동전 넣는 파킹 안 해요. 발레 파킹 동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주변에 어찌 하든지 그냥 할 수 있는데 하고 또 노동법 사무소 저 법원이 여기 사가인데요. 저 다운타운 사가인데 홍준호 선생님 지하철 타고 가십니다. 네, 그만큼 개인적으로는 전략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모아서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건 그는 포기하지 않고 탈북자들의 실상을 알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그가 신문에 낸 행사 광고를 보고 찾아왔다는 교육 심리 전공의 대학원생 제니스 씨.
그 뭐 논문인가 이런데 are you going to write related to it or is it just your personal interest?
No, personal interest.
Okay.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고 온 것이다.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갔다가 우연히 탈북자들이 나오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본 것이 계기였다.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분을 더 많이 도와드릴 수 있지 하다가 이리저리 제 나름대로 많이 찾아봤어요. 인터넷도 뒤지고 뭐 학교에 가가지고 그 동아리 링크라는 Liberty in North Korea라는 그런 동아리에 들어가가지고 뭐 좀 이렇게 그런 정보 같은 것도 알아보고 그래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좀 기회를 얻어가지고 알게 된 것 같아요.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깊이 이해하는 것이 먼저다.
그때 우리가 세미나를 하는 중에 어느 나이 많은 그 할아버지가 와서 북한에서 왔대요. 그때니까 탈북자가 아니고 6.25 때. 자기는 맨손 들어와서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살아서 했는데 너희들은 다 배부른 얘기라 뭐 이러죠. 똑같은 사정이 아닙니다. 그때는 같은 시스템을 사는 상태고 같은 뭔가 이런 데서 와서 다 가난할 때 열심히 일을 이런데 지금은 한국이 많이 변했고 그때 50년이고 벌써 60년이 되죠. Almost 70 years 떨어진 데서 이렇게 달라졌어요. 특히 공산주의라는 국가에서 밑에서 자라면서 이런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이 스킬의 아답테이션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민자들이 와가지고 정착하는 데까지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평균을 어떻게 뭐 하기는 어려워도 하여튼 뭐 4, 5년 걸린다고 치면은 우리가 탈북민들은 그에 배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분들은 그 아무래도 폐쇄적일 수밖에 없어요. 모든 주위 상황을 위협으로 인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태어나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이분들이 여기에 정착하는데 안에 어려움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탈북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은 로베르토 홍 변호사 해마다 놀이공원으로 초대하는 행사를 하며 차가 없는 탈북자들은 직접 데리러 가기도 한다. 오늘의 목적지는 유니버셜 스튜디오 할리우드 유명 영화들을 소재로 한 테마파크로 매년 7천만 명 이상이 찾는 관광 명소다. 오랜만에 그를 만난 탈북자들은 반가운 인사도 잠시 상담을 하느라 바쁘다.
애가 지금 몇 살이에요?
15살. 대훈이 오늘 졸업하잖아요. 이제 네. 대학 가야 되잖아. 아, 그게 지금 걱정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미국서 학교 다니고 국민학교 뭐 하이스쿨 나온 애는 여기에 그 뭔가 일하고 혜택 받는 그런 게 있을 거라고요.
좀 알아봐 주세요, 변호사님. 네,
되게 흔들리지 않고 권명이라는 것도 없이 혼자서 자기 그 자금을 들여서 아니면 뭐 논의를 들여서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 서너 번씩 이렇게 여기 모여 사는 사람들, 북한 사람들을 케어해 준다는 것 자체가 사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우리가 뭐 진짜 100불 넘어 가까이 되면 이런 티켓을 떼고 이런 데 놀라올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래도 늦어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모여요. 현우, 이름을 많이 들었구나. 컸다, 현우.
아, 다 일로 오세요, 일로. We have to count. 다 일로 와, 일로, 일로.
열, 둘, 넷, 셋.
요만만 셋, 빼놓고.
셋, 열셋.
아, 여기는 브레이크인데 한
번에. 열셋 맞죠?
엑스프레스니까 잊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리면 안 돼.
이런 곳이 생전 처음인 어른들도, 부모를 따라온 아이들도 신나기는 마찬가지. 아이들을 따로 놀라고 보내며 점심값도 잊지 않고 챙기는 로베르토 홍 변호사. 남은 어른들을 이끌고 유니버셜 스튜디오 안을 누비기 시작한다.
재밌었어요. 한 번쯤은 경험해 볼 만한 그거였어요.
나는 혼자서 오지 않고 같이 탈북자 할 때 같이 오니까 재밌죠. 내가 이거 처음 보고 처음 이런 거 하는 거니까.
하루 종일 드는 비용을 모두 감당하려면 만만치 않은 액수지만 그는 7년째 이 행사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 다음에 안 돼요. 왜냐면 왜 그러냐. 왜냐, 와이프는 자기가 이래서 자기 벌고 자기 약간 따라있고 우리가 지금 애 길려는 애들이 없고 그러니까 변호사에서 뭐 그게 레베뉴가 들어오고 그럼 뭐 돈은 어떻게 쓰냐 따를 수 있잖아. 뭐 여기에 좀 더 쓰면 내가 딴 데를 줄이면 되는 거니까 얼마큼 자기가 그 말하자면 희생하냐 뭐 이런 거죠.
4명.
세월이 그저 간 게 아니다. 탈북자들의 정착을 도우며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함께 해온 마음도 차곡차곡 쌓였다.
이제 이런 분들은 좀 가족 같은 기분이에요. 거의 뭐 15년이나 같이 알았는데.
어느새 하루가 저물고 다 함께 저녁을 먹기 위해 한인타운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동안 밀린 이야기가 끝도 없이 이어진다. 이들에게는 같은 추억과 고향 이야기를 마음껏 나눌 수 있는 둘도 없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북한에도 사과 있고 여기도 사과 있잖아요. 그걸 비교해 볼 때는 진짜 달라요. 사과 같은 건 북한에서 집에 있으면 향이 이렇게 풍겨서 숨기지 못해요. 이 집에 사과 있다는 걸 숨기지 못해요. 그리고 배도 여기 배는 무보다 맛이 없어요. 북한 배는 그렇게 맛있어요. 그리고 오이도 썰어도 향이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시금치 여기 없지.
시금치 달아요. 진짜 달아요.
시금치 맛있어. 북한 네. 시금치.
나는 짝지근해요.
시금치 딱 생각나서.
무슨 시금치 단맛이 나는가?
진짜 뿌리야 맛이.
우리가 죽으면 다음 때도 더는 몰라 그 맛을. 그래서 쟤네들이 알아서 못 먹어봤는지 어딘가.
염치가 없는 말 같은데 뭐 어쩌겠어요. 조금 더 힘들어도 좀. 조금 더 같이 가줬으면 좋겠어요. 정신적으로 좀 우리가 여기 와서 사는 거 좀 좋은 말도 해주고 좀 우리가 이게 뒤처지지 않게 좀 이렇게 이끌어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개인적으로 그 부탁하고 싶죠.
왜 도와주냐? 도와줘야 용기를 먹는다. 뭐 도와줘야 고마운지 모른다. 제가 직접 경험상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런 면이 조금 있을 때가 있고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잠깐적인 인터랙션에서 나오는 거지 그 표현력이 이런 게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진짜 이게 좀 오랫동안 알게 되면은 알아요. 고마워해요. 자기한테 잘해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고마움은 모르겠어요. 인간인데. It's just common sense. Okay.
재미 탈북자 지원회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장 큰 행사인 송년회. 행사 준비부터 푸짐한 선물까지 로베르토 홍 변호사가 가장 정성을 쏟는 날이기도 하다.
아니 그래도 이렇게 모여야지 뭐 사는 힘이 나지.
맞아요.
특히 탈북자 너무 고생이 많아서 좀 이렇게 기쁨, 햇빛을 좀 줘야죠. 네.
한인사회 인사들과 더불어 탈북자들도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에게는 즐거운 한 해의 마무리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자리다.
서로 다른 데 살고 저는 좀 멀리 살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반갑고 그동안 있었던 일도 물어보고 북한에 대한 것도 조금씩 나눠서 금방 온 사람도 있고 오래된 사람도 있고 하니까 돌아가는 것도 좀 알게 되고 솔직히 의지할 필요 없잖아요.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코울 팔에 나오거나 하더니까
많은 사람들이랑 그냥 여기 올 때 이런 걸 상상 못했죠. 여기서 같은 북한 사람을 만난다는 거, 그 매일마다 이렇게 연애를 여셔서 네, 사람들을 만나 새로운 사람들 만나게 해서 감사하죠.
공들여 준비한 각종 공연에 이어 탈북자들의 신나는 노래 경연까지 한바탕 벌어졌다.
손톱에 하지 말고
박종철
탈북자 가족 지원금에 각종 생활용품과 가전제품들로 마련된 경품들을 나눠주는 시간.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뭐 본인이 돈을 이렇게 많이 썼는데 보람이 있었냐. What's it worth it?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What's really worth it? 왜 worth하냐.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좀 더 먹으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있을지 생각할 건 내 자신이 살아온 것에 대해서. 그 중에 내가 살아온 데서 제일 내가 잘한 것이 뭐냐? 탈북자 도와준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탈북자 도와준 거는 나의 어느 정도의 그 혜택, interest, 내가 좋아, 그게 나한테 뭐가 온 게 없잖아요. 그건 purely 남을 도와준 거고, 그리고 필요한 사람, 진짜로 필요한 사람 도와준 거. 오케이? I think it's really worth it.
Happy New Year.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사선을 넘어온 탈북자들의 고통을 나누어지며 가진 것을 그들과 나누는 것이다. 그렇게 나눌수록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마음을 꽉 차게 채워주는 것. 그것이 그가 찾은 행복이기 때문이다. 미국에 정착한 한인들의 이야기, 나의 아메리카. 오늘은 로베르토 홍 씨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주말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탈북민들의 이야기, 자유를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다시 맨몸으로 꽃잡이 생활을 하게 된 영생 씨. 북한에서 영생 씨를 지켜보던 한 여성은 중국으로 넘어가 이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솔깃한 말을 건네는데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던 영생 씨는 그렇게 다시 두만강을 건너 중국 장춘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농촌인데 시골이죠. 난 저같이 거기 가서 처음 봤어요. 거기 내가 팔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그 마을 사람들이 원숭이 구경 오듯이 완전 새까맣게 와서 구경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해서 거기서 10년 거진 살았어요. 근데 그때는 말 하나도 모르지. 거기는 완전히 중국 동네예요. 그러니까 거긴 나가면 잡히고 별 수 없이 거기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 이제는 도망가면 안 된다고. 우리가 너 돈 주고 샀다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그때 뛸래도 뛸 수가 없었어. 뭐 힘도 없거냐, 돈도 없거냐, 말도 모르고 길도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길이라도 좀 알고 말도 조금 배워가지고 뛰어야 되겠다 하다 나니까 그때 30대니까 애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애가 들어서는 거예요. 그건 몰랐지. 근데 내가 뭐 신분증이 있어요, 뭐 있어요. 잘못하면 잡히고. 할 수 없이 애가 난 거예요. 지금 내가 우리 데리고 와면 애인데 이제 걔가 20살이에요. 22이구나. 그렇게 해서 거기서 있다가 못 살겠더라고요.
자유와 인권이 없었던 삶. 영생 씨는 세 살 된 아이와 함께 그곳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연길이라는 데 연변 있잖아요. 거기로 내 달아났어요. 거기 지내다 나니까 조선족 하나 알게 됐어요. 그 친구의 그 도움으로 그 친구 아버지가 또 조선족인데 간이 엄마가 탈북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간이 엄마 아버지가 탈북민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도움으로 내가 연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때 가서 연길에서 내가 한 5년인가 살았어요.
그렇게 영생 씨는 연길에서 지내며 또 다른 세상을 알게 됩니다. 라디오를 통해 한국을 알게 된 건데요.
연길에는 조선 사람들이 다 있고 거주지가 조선 자치주기 때문에 야 그럼 내가 가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고 내가 우리 애들을 붙잡죠. 떠났어요. 겨울에 1월 달에 2007년 1월 달에 눈이 막 이렇게 쌓일 때 그때 내가 떠나가지고 연길에 도착해서 그때부터 내가 혼자 살았죠. 애 데리고. 그때는요. 처음에 내가 말을 모르니까 정세를 좀 알아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러공기를 그거 좀 사다 달라고. 그래서 주파수 맞추니까 한국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한국 방송을 접한 영생 씨는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내가 막 이제 한국 가고 싶어서 막 진짜로 정신이 다 나갔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애 그때 3살 때예요. 3살 때 집에다 놓고 내가 신양으로 갔어요. 그때는 방송으로 들으니까 애들이 대사관을 뛰어넘는다고 그 무슨 담장을 뛰어넘는다 소리를 하더라고요. 나 그렇게 나도 갈 수 있을까 하고 진짜 무작정 신양 갔댔어요. 내가 신양 갔댔는데 가서 보니까 세상에 거기 담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 무슨 누가 이렇게 길을 인도하지 않는 이상 그 한 100m부터 그 사람들이 다 서 있더라고 중국 군대들이. 그래서 더러 그 다음에 들어와가지고 그때 접었어요 내가. 접고 야 나 이제는 여기서 잡히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근데 얼마나 잡으러 오는지 누가 조금 얘기를 하면 그냥 잡으러 와요. 그러니까 나 자다가도 있잖아 뒷창으로 달아나야 되고 그러니까 한 군데서 못 있고 계속 이동했어요. 잡히진 않았지만 잡을 뻔한 순간이 아수라는 순간이 몇 번 지나갔어요.
하지만 연길에서도 그녀의 삶은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수시로 검문하는 중국 공안을 피해 항상 쫓겨야 했죠. 그래서 영생 씨는 한국행을 결심합니다.
한 2년 되니까 뭐 한국 간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집 수세 가고 막 이러니까 나도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제일 늦게 왔어요. 진짜로. 그 2010년도에 사실 떠났거든요. 2010년 5월 달에 떠났는데 한국으로 우리 그러니까 연길에서 같이 알던 우리 조선 북한 사람들이 먼저 한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날 한국에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럽고 된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근데 한 2년 됐는데 엄마 한 70 됐는데 엄마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간이 엄마가 아니 1년 있다가 중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사히 간 거지 한국에. 그렇게 중국에 차 와서는 막 이 어깨에 힘 빡 주고 70 넘어 드셨는데 우리 애한테다가 돈 있잖아요. 턱 주면서 식당도 막 군식당 턱 데려가서 나 거기 너무 내가 이제 초라해지는 거예요. 야 저런 엄마도 가서 저렇게 큰 소리 땅땅 치는데 야 근데 이게 뭐지? 죽어도 가봐야 되겠다. 그때 내가 다짐하고 2010년대에 떠난 거예요.
그렇게 중국에서 15년을 지낸 영생 씨는 아이와 함께 한국으로 떠납니다. 한국에서는 또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탈북민 영생 씨의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섭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동부 명문사립대학인 아이비리그 시리즈 일곱 번째 시간으로 미국 동북부 뉴햄프셔주에 있는 다트머스 대학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50년의 역사를 가진 다트머스 대학교는 8개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서는 규모는 가장 작은데요. 하지만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학문적인 명성이 높은 명문 사립대학의 하나입니다. 1769년 뉴햄프셔주에 설립됐는데요. 독특하게도 당시 미 대륙에 살고 있던 아메리카 원주민, 즉 인디언 부족의 자녀들을 위한 학교로 출발했습니다. 미국에서 38년간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 먼저 들어보시죠.
네, 미국 신대륙으로 다양한 계층의 임자들이 계속 밀려 들어오지만 자원이나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무질서와 부패가 만연했던 시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영적 대각선 운동이 뉴잉글랜드 시민들이 전적에 불고 있었을 당시 실천적 행동가로서 노예제도를 반대하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평등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대중교회 목회자로 30여 년간 커네티컷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일리에이저 위록 목사였는데요. 위록 목사님은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깊은 오지를 다니며 기독교를 전파하고 개몽하는 일에 앞장섰으며 모의금 부족의 도움을 받아 커네티컷 뉴런던시에 무어스 인디언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영국에서 코네티컷으로 파견된 이 총독의 반대가 만만치 않자 이 식민지 정착민이 늘면서 고등교육기관의 설립을 매우 필요로 했던 뉴햄프셔주로 1769년 학교를 옮긴 게 바로 오늘날의 다트머스 대학교입니다.
당시 뉴햄프셔 총독이었던 존 웨머스로부터 학교 부지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됐고 영국 조지 3세 국왕이 이 대학을 휘록 목사의 교육 신년대로 이 땅에 거주하는 인디안 부족 젊은이들과 영국 본토에서 건너온 청년들에게 다른 교육을 시켜주는 훌륭한 고등교육 기관이 될 것을 요망하면서 1769년 정식으로 대학 설립을 인준하는 칙령을 내주게 됩니다.
다트머스 대학교는 학부생이 약 4,400명, 대학원생이 2,100명가량 재학하고 있습니다. 다트머스는 이미 1900년대 초부터 약 4,000명의 재학생을 갖고 있었는데요. 지금도 이 수는 별로 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적은 수를 유지하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이 정도의 학생 수를 유지하는 게 미국의 유능한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적절하다는 학교 측의 결론과 또 여기에 이 정도 재학생을 유지해야 동문 선배들이 뒤를 돌봐주기에 알맞다는 동창회 측의 의견이 맞아떨어져서라고 하네요.
다트머스는 브라운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교수 1인당 학생 비율이 7명으로 아주 소규모 학급이며 학부생들이 좀처 상상할 수 없는 석학들의 강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 종합대학에서나 있을 수 있는 전문 연구기관 활동에도 참여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트머스 대학의 2018년 지원자는 2만 2천여 명에 달했는데요. 이 중 1,169명만 최종 등록하면서 8.7%의 합격률로 2009년 이래 가장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합격자의 46% 정도가 각 고등학교에서 수석이나 사석 졸업자들이고요. 97% 이상이 각 고등학교 졸업자들 중에 상위 10%에 속할 만큼 뛰어난 학생들입니다.
이 다트머스 대학교는 긴 역사를 통해 변치 않는 교육 원칙이 있다는데요. 바로 대학 교수는 학생들에게 학문을 가르침으로써 그 가치가 있다는 인식입니다. 이 때문에 아무리 학문적으로 큰 업적을 거둔 교수라 할지라도 강의 시간은 갓 취임한 젊은 교수와 똑같이 책임을 진다고 하네요. 다트머스 대학교의 학부는 크게 물리학부, 사회학부, 과학학부로 구분하는데요. 학부생들에게는 복수 전공과 특별 전공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교육 전문가 선승호 씨 도움말 더 들어보시죠.
네, 학부 과정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심도 있는 분석 능력을 배우게 하고 광범위한 리버럴 아트 교양학부 과정에서 다양하게 전문을 높이는 공부를 하게 합니다. 50여 개가 넘는 표준 학사 과정 전공이 있지만 복수 전공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특별 전공을 만들어 이를 실시할 수 있는 특혜도 주어집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전공으로는 경제학과 정보학을 필두로 역사, 컴퓨터 공학 등입니다.
네, 또 다트머스 대학교는 미국 대륙에 거주했던 인디언 부족의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 세워졌던 대학인 만큼 저명한 미국 원주민 인디언 연구소를 비롯해서 유대인 연구소, 중동 연구소 등 다양한 연구 프로그램이 있고요. 대학원 과정은 인문대학원과 의과대학원, 공과대학원, 경영대학원 네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트머스 대학교는 다른 아이비리그 대학교에서는 볼 수 없는 다트머스 플랜이라는 아주 독특한 학기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설명입니다.
대부분의 대학은 1년을 봄과 가을 두 학기로 나누는데요. 다트머스 플랜 또는 D플랜이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1년을 4학기로 나누고 코로라고 불리는 각 학기를 실제로 구성해 여름에도 정기 수업이 계속됩니다.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1학년과 4학년 때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수업을 하게 되어 있지만 2학년과 3학년 기간 동안은 학생들이 각자 계획에 따라 교과 과정을 짜서 한 학기는 쉴 수도 있고 또 외국의 대학이나 정부기관, 각종 연구기관에 나가 인턴십 훈련을 받고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융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트머스만의 독특한 학제를 통해 다트머스 학생들은 전공에 정진하는 것이 강의실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사회에 나가 몸으로 경험하게 됨으로써 졸업과 동시에 실무사의 적응도가 가장 높은 대학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또 다트머스 대학교는 아이비리그 8개 대학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아시아계 총장을 선출해서 화제가 된 학교이기도 합니다. 바로 세계은행 총재를 역임했던 한국계 김용 전 총장인데요. 김용 전 총장은 2009년부터 2012년 세계은행 12대 총장에 선출될 때까지 이 다트머스 대학을 이끌었습니다.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오늘도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 시간에 다트머스 대학교의 재밌고 유익한 얘기 좀 더 들려드리겠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밤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이번 주는 2024년 3월에 주목할 만한 지구촌 여성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준비했는데요. 이달의 뉴스 키워드는 여성 건강 지수, 김수자, 그리고 일본 여성 노동입니다. 도성민 기자와 함께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네. 자, 지난 18일이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여성 건강 연구를 위한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해 11월에는 또 백악관이 여성 건강 연구 이니셔티브를 발족시켰었는데요.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죠.
그렇습니다. 백악관의 그 여성 건강 연구 이니셔티브는요. 여성 건강 관련 연구를 위한 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주도를 했고요. 이후에 그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도 언론을 통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움직임은 여성의 초점을 맞춘 의료 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지기 때문일 텐데요.
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구촌의 여성들은 어떤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여성 의료 시스템이 가장 잘 되는 나라부터 궁금하네요.
네, 의료기술 회사입니다. 홀리직과 여론조사 기관이죠. 갤럽이 전 세계 여성의 건강관리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024 홀리직 글로벌 여성건강지수 보고서가 발표됐는데요.
네.
143개 나라 15살 이상 여성 8만 명에게 예방관리, 정신건강, 또 안전에 관한 의견과 기본적인 필요, 개인건강 등 다섯 가지 부분을 조사했습니다.
네.
자, 조사를 해보니까요. 전체 평균 점수가 100점 만점에 54점이었습니다. 조사 대상국에 북한은 없었습니다.
아, 네.
자, 나라별로 보실까요? 우선 미국은 61점을 받았습니다. 30입니다.
아.
최고 점수는 72점을 받은 타이완이 꼽혔는데요. G20 국가, 그러니까 선진 20개국으로 좁혀서 보면은 유럽의 독일이 1위지만 조사 대상국을 넓혀보니까 타이완이 1등이었습니다.
네.
미국 국립보건원 NIH에 따르면 타이완은 1995년에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접근성이 우수하고 대기시간도 짧고 비용도 저렴하고요. 네. 국민의 99%가 이 보험에 가입됐습니다. 국가 데이터 수집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타이완이 1위. 그럼 2위는 어느 나라일까요?
중동 나라죠. 쿠웨이트입니다. 68점을 얻었습니다. 쿠웨이트도 국가 차원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인데요.
네.
국제무역청 자료에 따르면 쿠웨이트의 공공의료 부문은 국가의료지출의 80% 이상입니다.
네, 이 쿠웨이트라는 나라가 그 의료계의 여성 전문의 역할에 눈에 띈다고 하던데요. 어떤가요?
예, 자 미국 국립보건원 NIH 자료에 따르면요. 쿠웨이트의 의료계의 여성 지도자들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쿠웨이트 보건부에서 일하는 인력 등을 근거로 조사를 해봤더니 일반적으로 쿠웨이트의 모든 정부병원의 여성 지위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보실까요? 2008년에 쿠웨이트 종합병원의 간부 중 남성이 60%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는 남녀 비율이 같아졌습니다.
네.
쿠웨이트의 아주 유명한 의료기관인 무바라크 알카비르 병원에서 여성 간부의 비율이 2008년에는 38%, 네. 2016년에는 73%로 증가했습니다.
네. 자,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은요, 143개 나라 중에서 13위입니다. 점수는 덴마크, 체코, 핀란드, 폴란드, 그리고 네덜란드 등과 동점으로 64점입니다.
네.
보고서는 한국은 암검진을 제일 잘하는 나라로 조사됐다면서 그 배경으로 국가정책을 꼽았습니다.
네.
자, 홀리직 보고서에 따르면요. 한국은 1999년에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을 설립했고요.
네.
2002년부터 이 기관이 여성에게 그러니까 40살부터 2년마다 유방암 검진을 권장하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암 검진 참여율을 2배까지 올릴 수가 있었고
네.
지금 그 한국의 51세 이상 여성의 50% 이상이 암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네. 자, 세계 여성의 건강에 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영국의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비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난해 12월 이후로 이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비가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죠.
네. 자, 영국 왕실의 웨일스 공주죠.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비가 석 달 넘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서 뭐 네. 건강 이상설, 심지어 사망설까지 나돌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지난 22일에 영상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또 세간에 충격을 줬습니다.
네.
늘 우아하고 품격 있는 그런 옷차림을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시선을 끌었던 평소와는 다르게 아주 편안한 스웨터 차림으로 야외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암 진단을 받았다. 화학요법 치료인 키모테라피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올해 42살입니다. 미들턴 왕세자비, 새 아이의 엄마로서 그리고 아내로서의 심경도 아주 차분하게 밝혔는데요. 남편인 윌리엄 왕세자가 자신을 위로해주고 있고 또 나아질 것이라고 희망과 함께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네.
이 영상 메시지는 전 세계 언론에 속보로 전해졌고요. 미국 언론과 소셜미디어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영국의 왕세자비에게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을 찾기 바란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네.
자, 그러면 영국의 여성 의료 서비스 어떤지도 짚고 가죠. 올해 보고서에서 영국은 몇 점이나 받았을까요?
예. 자, 영국은 올해 보고서에서 60점 받았습니다. 평균 이상인데요. 순위로 보면은 세계 37위입니다.
네.
영국도 국영 의료 서비스인 국민 건강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치과라든지 검안 등을 제외하고는 영국을 여행하는 여행객도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영국 정부는 지난 2022년 여성 건강 전략에 관한 의회 보고서에서 영국 인구의 51%가 필요한 치료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특히 그 여성 건강에 충분한 초점을 두지 않아 왔다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여성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그 질환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충분하지 않고 여성의 목소리가 경청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다면서
네.
관련 질문을 받은 여성 응답자의 84%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정신건강 함께 볼까요?
네. 정신건강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베트남입니다.
네.
베트남 여성의 정신건강지수는 89점이고요. 카자흐스탄, 타이완, 쿠웨이트, 폴란드 순이었습니다.
네.
2021년 보고서에서는 올해 전체 1위에 오른 타이완이 정신건강에서도 최고점을 받았었습니다.
네.
자, 반면에 여성 정신건강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는 38점을 받은 아프가니스탄이었습니다. 이라크가 바로 위에 꼴찌에서 두 번째였는데요.
네.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부 지난 2021년에 다시 정권을 장악한 후에 여학생들의 교육을 제한하는 등 여성 단합 정책을 편다는 비판을 받고 있죠.
네.
전체 여성 건강에서도 143개 나라 가운데 143등 꼴찌였습니다.
네. 자, 지구촌 여성 뉴스 첫 소식으로 여성 의료 서비스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프랑스 파리의 유명한 피노 컬렉션 미술관에 한국 여성 작가 김수자 씨가 한인으로서는 최초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네. 자, 프랑스 파리에 있는 피노 컬렉션 미술관에 한국 여성 작가 김수자 씨가 작품을 선보여서 화제입니다.
네.
이 피노 컬렉션은요. 프랑스의 억만장자 프랑수아 앙리 피노 씨가 3년 전에 그 역사적 가치가 높은 옛 상업거래소 건물에 설립한 현대 미술관입니다.
네.
지난 3월 20일부터 김수자 씨의 작품이 설치돼서 관람객들을 맞고 있습니다.
네, 자, 김수자 작가 미국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면서 해외를 무대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고 하죠.
네, 지난 2월까지는 독일 베를린 훔볼트 포럼 아시아 예술 박물관의 한국 전시관에 작품 보따리를 선보여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네,
김수자 작가는 1957년생이고요, 한국에서 그림을 공부했고 마흔을 넘긴 나이에 미국 뉴욕으로 이민한 후에 한국을 오가면서 해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설치, 뭐 퍼포먼스, 조각, 영화, 사진 등을 통해서 이 한국의 전통에 근간을 둔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지난 독일에서 전시에서도요. 한국의 그 알록달록한 보자기로 짐을 꾸린 모양의 보따리 펼치기로 시선을 끌었고요. 한국 도자기 모양의 달 항아리로 한국의 전통미를 현대 미술로 재해석했습니다.
네. 이야기 보따리, 얘기 보따리 할 때 보따리가 아니라 실제 보따리가 제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지난 작품들을 보니까요. 아주 뭐 단조롭거나 알록달록한 색깔이 두드러지는 어떤 색채에 의미를 둔 게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차원이 다르던데요?
예. 자, 피노 컬렉션에 선보인 이번 작품은요.
네.
이 미술관의 아주 상징적인 공간으로 알려진 로통드 전시관 바닥에 무려 400개가 넘는 사각형 거울을 붙인 점입니다. 전시관의 아주 둥글고 하얀 벽, 거울에 비친 천정이 하나로 연결돼서 그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초현실 공간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 작품 사진을 보니까 바닥에 서 있기만 해도 마치 커다란 작품 속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겠더라고요.
네, 작품 속에서 호흡을 하면 됩니다. 작품의 제목이 호흡입니다. 높이가 9m에 지름이 29m 원형의 웅장한 전시관 공간을 그 아래 위로 이렇게 바꿔놓은 듯한 전복시킨 듯한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람객이 서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거울을 통해서 다시 볼 수 있게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자, 김수자 씨는 한국의 조선일보에 거울은 하나의 경계이다. 혹은 캔버스로나 천으로서 실제를 감싸는 동시에 펼친다. 그리고 거울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끊임없이 바느질하며 대화하고 있다. 나는 거울을 하나의 펼쳐진 바늘로 보고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공간 자체가 보따리 개념이 아닐까도 싶은데 뭐 직접 공간에 가서 서보면 실감할
그럼요.
것 같습니다. 언제 가보나요? 예. 자, 그런데 김수자 씨 1인전이 아니라 뭐 거의 30명의 유명한 작가들이 모여서 전시회 자체가 화제성이 크다고 하죠.
네. 아주 유명한 작가들입니다. 제프 쿤스, 신디 셔먼, 마우리치오 카텔란 등 최고 인기 작가들 29명의 1980년부터 지금까지의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여행시 지구촌 여성 뉴스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끝으로 일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관한 내용인데요. 일본의 여성 고용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하죠.
네. 자, 뉴욕타임스 신문이 일본의 경제 회복과 여성 노동 시장의 역할을 다뤘습니다.
네.
이 신문에 따르면요. 일본은 2013년부터 공공정책과 기업 문화에서 여성 친화적 환경을 만들려고 애를 썼는데요.
네.
핵심은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돌봄 정책이었습니다. 정책 시행 결과 예상을 뛰어넘었고 당초 80만 여성의 노동시장 투입을 점쳤는데 실제로는 약 300만 명의 여성이
네.
시간제 근무를 포함해서 일본의 노동시장에 뛰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녀를 둔 여성의 고민거리를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 줬더니 눈에 띄는 결과가 나타났더라 이 얘기네요. 예.
자, 자녀를 둔 여성을 위한 정책을 포함해서 결혼이나 출산을 늦추는 등의 이유도 여성 노동시장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만
네.
이 핵심 내용은요. 국가가 나서서 가정 친화적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다면 경제학자들이 전망하는 한계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책을 마련해 준다고 이게 얼마나 일자리로 뛰어들겠어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일본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뉴욕타임스 신문은 미국 여성의 77%가 직업을 갖고 있거나 찾고 있다면서 일본의 경우는 그 수치가 꾸준히 오르고 있고 이 어린이집 수용 능력 향상 그리고 원격 근무 확대 등 국가의 정책 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럼 일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정확하게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뉴욕타임스 신문에 따르면요. OECD 국가의 그 25살부터 54살 사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중에서 미국은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쭉 70%대에 머물고 있는 반면에
네.
일본은 1990년대 초에는 65%였지만 현재는 83%로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여성 노동시장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동안에 일본의 여성 노동시장은 꾸준하게 성장한 상황입니다.
네. 3월의 마지막 주에 살펴본 지구촌 여성 뉴스는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남북한) 출신 예술가들이 함께 활동하는 예술단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예술인들이 한국 예술가들과 함께 공연하고 재능 기부도 하는 특별한 예술단이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창단식을 열었습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 오늘은 남북한 민족예술단 창단식 현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남북 한민족 예술단이 그겨울의 찻집을 아코디언으로 연주하고 있습니다. 창단식을 맞아 예술단 단원들이 축하 공연을 한 건데요. 여러 통일단체 관계자와 탈북민들이 모여 예술단 창단식의 자리를 빛냈습니다. 남북한 출신 단원이 함께하는 남북한민족예술단의 소개, 먼저 김성수 대표에게 들어봅니다.
저희가 한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한민족 예술단을 명칭을 바꿨습니다. 북한 예술인 분들하고 남쪽에 있는 예술인 분들하고 지금 같이 협력해갖고 하려고 하는데 전적으로 일단 현재는 북한 분들로 주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표로서는 벅차면서도 좀 긴장되고 잘 운영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야 더 큰 힘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김성수 대표는 오랜 기간 군복무를 해온 군인이었습니다. 전역을 한 뒤엔 우연히 탈북민 나향이 단장을 만나게 됐고요. 문화예술을 통해 통일을 이루어나가는 활동을 함께하지 않겠느냐는 권유에 마음이 맞아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저는 내 나라는 내가 지키겠다고 처음에는 그냥 의무복무 그거 하려고 했다가 34년 군생활 마치고 이런 길을 들어왔습니다. 제가 20여 년 봉사활동을 경로당이라든가 요양원이라든가 그런 봉사활동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공연을 그런 위주로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도움을 주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북한민족예술단에는 약 20명의 단원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탈북예술인들로 주축이 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민족예술단이 정식으로 창단하기 전 이 탈북민 나양이 단장과 단원들은 10여 년 동안 꾸준히 예술공연 활동을 해왔는데요. 이 탈북민 김여화 씨도 북한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술단 활동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어떤 걸 전공했나면 선전대가 있어요. 저 8살부터 춤을 췄어요. 그 춤이란 게 단체, 학교, 충성의 노래 모임 이런 예술 분야에 제가 좀 아마 이뻤던가 봐요. 학급에서 10명이 뽑아서 그런 춤과 노래를 했어요. 그런 체제 밑에서 예술 활동을 많이 했어요. 선전대로서. 그리고 춤도 추고 토막극, 연극 이런 것도 하고 그런 계기점이 많았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예술단 활동을 하면서는 북한 실상을 담은 뮤지컬을 만들었는데요.
뮤지컬은 왜 하게 됐는가 뭐 우리가 걸어온 길이라는 우리가 시나리오를 썼어요. 두만강을 딱 건널 때 그 실상 그대로 다 기억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런 형상적인 걸로 만들었어요. 실제 말로서가 아니라 형상으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이런 걸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앞으로도 그걸 지금 많이 할 계획도 있고 그때 어렸을 때부터 춤과 인기적인 예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오늘 현재 몸에 배어가지고 북한에서의 그 전통춤 물동이 춤, 항아리 이거 물 길러가는 춤 그런 민속춤도 많이 인기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김여화 단원은 앞으로도 남북한민족예술단에서 더 활발한 활동을 해나가겠다라고 말했고요. 이 활동이 자신에게는 큰 의의가 있다고 합니다.
2013년부터 참여해가지고 지금 어전 나이가 어전 70 지났잖아요. 이 단체에서도 병사로 말하면 노병사 같은 그런 심정이에요. 한 10년 전부터 실버예술단으로 같이 활동을 했다가 여기 한민족예술단을 오늘 창단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준비한 단계도 있고 해가지고 특별히 뮤지컬 프로그램 그런 시나리오도 또 우리가 임선이 다 해놓은 것도 있고 하니까 제가 나이도 좀 있지만은 아주 그 의의가 많아요.
또한 2009년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강영숙 씨는 북한에서부터 예술 활동에 대한 취미가 있었다고 했고요. 한국에서는 2011년부터 예술단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주로 이 무용 부문을 맡고 있어요. 저도 이 무용에 좀 취미가 있고 그래서 그때 당시 인맥을 통해서 연락이 돼가지고 같이 하게 됐어요. 좀 어렵죠. 어려운데 제가 처음부터 한 경험에 의하면 열정 하나면 다 해결할 수 있겠다. 내가 하자고 결심하고 부단히 연습하는 그런 과정에서 못할 일이 없더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장고도 좋고 무용도 좋은데 그래도 무용 쪽으로 많이 하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 이 대표님을 처음 분 만나가지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이 자리를 마련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런 분도 있구나. 한국 분들이 정말 이런 분도 있구나. 너무 고맙고 감사해. 정말 보답해야 되겠다 하는 날까지 잘 해나가겠다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그리고 오랜 시간 예술단 활동을 해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그들만의 연습실이 없었다는 점이었는데요. 드디어 남북한민족예술단의 연습실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여지껏 10년 넘어서 지금 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자금적으로 경제적으로 동족지 못한 저건에서 하다 나니까 연습장을 우리로서 한 거 없어요. 교회에 얹혀서 하지 않으면 다른 단체의 연습장을 쓰면서 뭐 시간 몇 시간 써라, 일주일에 뭐 하루만 써라, 지하철 공간에서도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집들이 다 크지 않아요. 집안에 누구네 집에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참 강구하게 했지. 그렇게 하면서 그게 자기 열정이고 취미고 하다 나니까 그래도 했어요. 했는데 오늘 처음 이렇게 우리 연습실을 이렇게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뿌듯하고 스스로가 당당해지고, 일반 사람들은 뭐 아무렇지 않은 지하의 연습실이지만 우리인데는 정말 큰 빌딩을 가진 그런 자부심 자랑하고 싶고.
그러면서 아직도 무대에 오래 있다면 벅찬 감동을 한다고 하고요. 특히나 탈북민 행사에 참여해 공연할 때는 더 큰 뿌듯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에 입국을 59, 60세 이때 했거든요. 한 2, 3년 일해서 자식들을 데려오고 나니 60대 중반에 접어들었어요. 근데 그 나이에 내가 북한에 있었다면 정말 이 시장에 앉아서 하루 벌이 하느라고 그런 걸 엄두도 못 내지 않아요. 근데 여기 와서 군중들이 앞에 나서 내가 춤을 출 수 있다는 게 나로서도 믿어지지 않을 그런 정도로 감회가 깊더라고요. 순간이 참 감격적인, 나로서 너무 감격스럽고 자랑스럽고, 이런 순간은 매번 무대에 오를 때마다 그런 감은 들어요. 특히 탈북민 행사에 나섰을 때 우리 탈북민들이 같이 공감해주고 참 잘한다, 이름에 그 찬사를 보낼 때 우리 탈북민도 이렇게 당당하게 이 땅에 와서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 그럴 때가 제일 감회가 깊더라고요.
현장에는 창단식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탈북민들이 이 자리에 함께했는데요. 탈북 방송인 김충성 씨와 탈북민 전주현 씨가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 남북 한민족 예술단이 이렇게 창단이 돼가지고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또 격려도 하고 노래도 한 곡 부르러 왔습니다. 예전에는 같이 공연도 많이 하고 또 행사도 많이 했었거든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참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연습실 공간도 생기고 또 단원분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숙소도 생기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남북 한민족 예술단이니까 여기 남한 사회에서 일단 북한 사람들이 예술 활동을 벌릴 수 있는 곳이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저 이름에 남북한이 다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예술단이 그 북한 사람들뿐만 아니고 남쪽 사람들, 여기 사람들까지 다 합쳐서 이렇게 어울려서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싶어요.
또한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이사장도 이 창단식에 참석해 축사했는데요. 남북한민족예술단이 통일 역사의 자랑스러운 페이지를 기록하는 멋진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과거에는 주로 북한에서 온 분들이 북한 예술만을 전하는 쪽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북한의 예술인, 남한의 예술인이 한 목소리로 노래 부르고 공연하고 춤추고 하는 것은 뭔가 통일로 다가가는 하나의 지름길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한민족예술단이 출범하는 것은 젊은 세대, 또 나이 먹은 세대, 심지어는 뭐 군인 장병들까지 이분들의 공연을 보고 우리는 한민족이다, 이런 것을 절감하기 때문에 이 예술단 출범의 의미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